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도 최고의 안보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 측에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은 분쟁 해역 섬들에 대한 군사화를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미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항공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내 9개 주와 주한미군 실험실에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한국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 관계자 22명과 미국에 있는 연구원 4명이 미서부 유타주의 더그웨이 육군 성능시험장에서 배달된 탄저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곳은 캘리포니아와 테네시,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위스콘신주에 있는 연구소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메릴랜드 연구소는 지난주 군 당국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됐다며 경고했었습니다. 한국 오산의 미 공군 기지는 탄저균을 받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일로 인한 위험은 알려진 바 없고 탄저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연구원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장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어제 쿠바를 방문한 톰 우달 민주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달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여행과 농업, 기술 분야 경제활동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쿠바 관련 일부 법안들의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 1959년 독재자 풀젠시오 바티스타를 축출한 뒤 옛 소련과 동맹 관계를 맺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스위스 수사당국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전 세계 대형 후원업체들이 FIFA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FIFA 고위 간부 등 14명을 금융사기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스위스 경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FIFA 간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IFA의 대형 후원업체 중 한 곳인 신용카드 업체 비자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일로 크게 실망했다며 FIFA가 개혁하지 않는다면 후원 문제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청량음료 업체인 미국의 코카콜라사도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었다며 FIFA가 이번 문제에 철저히 대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도 FIFA에 투명한 규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 지도자는 자신들이 서방국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축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스라 전선 지도자 아부 무하메드 알 골라니는 어제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사드 정부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 골라니는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운명이 아사드 대통령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 골라니는 이밖에 누스라 전선의 특수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호라산 그룹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태국에서 지난 2008년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도중 총리실에 난입한 이른바 노란 셔츠 시위 주동자 6명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태국 방콕 법원은 오늘 피고인들이 당시 정부 청사 벽에 오르고 청사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잠금 장치를 파손하는 등 불법 행동으로 태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탁신 친나와 전 총리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 셔츠 시위는 지난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결국 그해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물러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는 데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탈곡기 등 식품 가공기계를 지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서 5월에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험악한 표현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맹비난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 인신 공격성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방미와 6.15 남북공동행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수용할 내용이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 조국통일연구원 백서에서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을 비난한 데 이어 28일에는 대남 선정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박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이 6.15 행사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각종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로선 남북 대화가 열려도 득보단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등 북한의 내부 사정과 대외 정세 등을 감안해 북한이 당분간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남북 대화의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도 경제 상황과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기선제압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도 어떠한 시점과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군사훈련이 끝난 뒤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을 승인하는 등 이딴 대북 유화 조치를 내놨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의 YTN 방송에 출연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은 아무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억지로 손을 끌어잡아 당길 수는 없고요. 북한이 손을 좀 슬며시라도 쓸 수 있게 그런 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면 5.24 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의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의 배경과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남 비난,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최근 들어서 부쩍 그 강도가 세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지도부,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권력에서 이탈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비난을 펼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공포 정치란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서 그 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그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압박 그 공세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네.
남관계가 지금 전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남 비난 공세가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 고위층 간부들의 충성 경쟁도 이유가 될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그 상당한 권력의 내부에서 현행 진리민부력부장 처형 과정도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뭐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권력에서 이탈은 확실한 것 같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북한 내부에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 대통령 비난에 나선 북한 측의 주체가 외곽단체 같은 네. 좀 격이 낮은 기관들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뭐 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뭐 국방위원회랄지 또는 그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비난을 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관계는 어쨌든 당국 간 관계를 앞으로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을 북한 최고 당국 차원에서의 비난 공세에 나설 경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북한 측의 지금 박 대통령의 비난 공세는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 상당히 그 자극적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에서 실질적인 그 남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 최고 당국이 직접 나서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를 여전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네네. 여전히 이제 비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남측이 북측의 대화를 촉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대화 제의랄지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상당 부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의구심인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통치 체제를 이제 공포 정치랄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정말 그 남관계를 풀 의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상당한 지금 북한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화 촉구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뭐 그런 측면은 거기서 연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남측의 대북 정책 또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남북관계에 좀 그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예를 들으면 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나 6.15 행사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등등 이런 것들이 이 그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네네.
보면 이 남북 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이 준비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후 여사 방북도 북측에서도 초청을 이미 한 상태고 따뜻한 봄날 오시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네.
또 지금 광복 70주년 행사나 6.15 공동행사도 심양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나 성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이호 여사의 방북도 이 상황으로 가면은 뭐 가능성이 낮아지고 더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남관계 전반에 많은 부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네.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반기문 총장의 그 개성공단 방문은 완전히 지금 뭐 안 되는 쪽으로 아예 그 결론이 나버렸었고
네.
이런 것들은 역시 지금의 현재 남관계의 그 환경이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남북관계 네. 호전이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정말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남관계가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당분간 남관계는 어렵다. 또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가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 또 이후에 보면 또 계속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4차 핵실험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도 북한은 계속 만지작거리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김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로부터 최근 북한의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의 배경과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최소한 원론적으로나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can't see how you cannot but discuss an issue like this. I mean, if we're looking a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이어진 도발적인 언사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거나 정상급에서 직접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양국 대표단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한 만큼 미한 두 정상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 quite sure that they will be discussing the emerging threat from the DPRK and how to respond.
두 정상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를 포함해 특정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논의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자누지 대표는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리스 전 실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he wants to hear from her if there are any ideas that she has for managing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n a better way.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행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상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남중국해의 긴장을 푸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로 서먹해진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한일 세 나라가 당면 국제 현안들을 어떻게 공조해 풀어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잔우지 대표입니다.
I think he would stress, you know, the common interests of the U.S.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인권 개선의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7일 뉴욕의 미 한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참혹함으로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조명하고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동방국들과 협력해온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인권유린의 적나라한 실상이 그대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고위급 다자 행사가 처음 열리고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화공세 일환으로 지난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 파견할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반박하고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그 목적을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서울에 북한 인권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이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의 다가가 신뢰할 만한 협상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왔지만 협상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저지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에 유용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적극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최근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미국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편집한 가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자신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분이 조금 넘는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물속 잠수함에서 거대한 탄도탄이 발사돼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발사 순간 잠수함 선체에서 엄청난 양의 흰색 기포가 발생하고 발사된 탄도탄은 곧장 수면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올라 강렬한 섬광과 함께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 뒤 폭발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동영상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소용없게 됐다며 괌이나 하와이 앞바다에서 불시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고 서울에 미사일 한두 발만 떨어져도 극도의 혼란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자막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미국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영상을 동영상 모음 웹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따 짜집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속 잠수함에서 탄도탄이 발사되는 장면 10여 초가량이 화면 구도와 배경, 그리고 탄도탄의 모습 등 모두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발사 장면과 똑같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았던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의 그 주둥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따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동영상에 나온 것은 그냥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똑같이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신 대표는 또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몸통 중간에 불룩 튀어나온 함교 부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선 대형 잠수함처럼 몸통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의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이런 반응 때문에 북한의 선전선동 담당자들이 무리하게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핵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을 최대 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미사일 발사 장면을 훔쳐 선전문을 만든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어수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군연구소에서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어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표본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조치를 실시했으며 응급격리시설에서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측은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했으며 현재 누구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미군 측은 북한의 탄저균 중 생물무기 공격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저균 제독 실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평양을 오가는 기차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매달 4-5차례 여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140명을 태운 열차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밤 랴오닝성 수도 선양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선양과 평양 사이에 관광 열차가 운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북한 기차 여행은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28일 새벽 단둥에 도착해 단둥과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선 열차로 갈아탈 것이라며 평양에는 28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선양 평양 간 기차 여행은 5박 6일 일정이며 요금은 1인당 미화 $491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평양과 개성, 묘향산, 판문점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신화통신은 선양철도국사나 국가여행집단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0월까지 선양과 평양으로 가는 기차여행이 월 4차례나 5차례 진행될 것이라며 총 여행객이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선양철도국은 최근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찾고 있다며 이달 초 선양, 평양 간 기차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양철도국은 또 북한 측과 협력해 기존의 신의주 평양 외에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가는 여행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우려해 국경을 차단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에 재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남북한을 관통하는 한반도 종단 철도 사업에 대해 북한의 철도 담당 고위층들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야쿠닌 사장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한반도 종단철도의 지선으로 북한 라진항에서 동해안을 따라 한국까지 내려오는 경로를 북한과 합의했었다며 한반도 종단철도가 재건되면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또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경원선도 한반도 종단철도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날 때 경원선 복원 사업에 대해 전달할 것이라며 긍정적 답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의 탈곡기 등 식품 가공기계를 지원했습니다. 평안남북도 주민 4만여 명이 콩우유와 국수 등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올해 초 평안남북도 주민들을 위해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식품 가공기계를 지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최근 공개한 2014 연례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북한에 식품 가공기계 6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러 구드욘손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사무소 대변인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지원한 식품 가공기계 1기는 14,000유로, 미화 15,000달러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가공기계 1기에는 탈곡기와 도전기계, 기름 짜내는 기계, 콩우유 제조기, 콩고기 제조기, 강냉이 가루 제조기, 반죽기, 다기는 강냉이 식품 제조기 등이 포함됐다고 구두윤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보고서에서 평안남북도 지역 주민 4만여 명이 식품 가공기계로 쌀과 강냉이, 기름, 콩우유, 국수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직접 가공해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음식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돼 지역 축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두현선 대변인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이 지역에 식품 가공기계 4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북한 내 3개도 13개군 주민들을 위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에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서 영양 부족 상태인 주민 수가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 농업 기구와 세계 식량 계획은 27일 공동 발표한 2015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영양 부족 상태인 북한 주민 수를 1,05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북한 주민의 41.6%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영양 부족 주민 수가 1990년대 초반 480만 명에서 2000년대 초반 870만 명, 그리고 2010년대 중반인 현재 1,05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보호 대상 동물인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적발된 북한인 두 명 중에 한 명은 외교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에서 북한 외교관이 코뿔소 뿔 불법 매매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지난 3일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코뿔소 뿔을 사려다 현장에서 검거된 북한인 두 명 중 한 명이 외교관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7일 VOA에 당시 체포된 북한인들은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의 박철준 참사와 현지 북한 태권도 사범 김종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푸토 경찰청에 올란두 무두마니 대변인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북한인 두 명은 지난 4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육로를 이용해 모잠비크에서 남아공으로 출국했습니다.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들의 보석금으로 100만 모잠비크 메디칼, 미화 3만 달러 상당을 지불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3일 마푸토시 중부 마우쩌뚱과 목곽시장 인근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모잠비크인 2명으로부터 코뿔소뿔 4.6kg을 구입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차량에서는 미화 99,300달러와 남아공 화폐 2,400랜드가 나왔습니다. 마푸토 경찰청의 올란두 무두마니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범죄수사대와 농업부, 세관 등 관계기관들이 이들이 소지한 현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소지한 현금이 코뿔소뿔 밀매로 벌어들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대사관 측은 남아공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인접한 모잠비크 주재 북한 보건대표부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코뿔소뿔 밀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 차량은 국경을 통과할 때 검색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잠비크에서 확보해 남아공으로 넘어간 코뿔소뿔은 외교 행랑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이를 암시장에서 약재용으로 판매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한국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코뿔소뿔은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의 암시장에서 금보다 비싼 1kg당 6만 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코뿔소뿔이 암 등 질병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27kg의 금을 밀반이 팔려다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일본으로 송이버섯을 밀수하는데 북한 39호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9호실이란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 창구란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 수입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경찰이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조선인총연합회 조청년과 북한 노동당 39호실 사이에 오간 거래 문서를 확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인 허정도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문서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서에는 송이버섯 수출을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며 일본 측에서는 조선 특산물 판매가 송이버섯을 수령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조선 특산물 판매는 조총련 산하 무역회사로 허정도 씨가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노동당 39호실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 정부가 송이버섯 불법 수입에 직접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도 지난 14일 공안 관계자를 인용해 조총련이 북한에 송이버섯 판매 수익의 절반을 북한에 보내는 대가로 송이버섯 관련 이권을 독점하는 밀약을 맺었고 노동당 39호실과 허정도 씨 조선 특산물 판매가 실무를 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가 실시되기 전부터 이 같은 거래가 진행됐었다며 제재 이후에는 북한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속여 일본에 들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정도 씨는 지난 12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특산물 판매의 김용작 사장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북한으로부터 송이버섯 약 1,800kg을 중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뒤에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러시아의 한 동물원이 평양중앙동물원의 히말라야 푸른 양 등 동물을 기증했습니다. 평양중앙동물원은 현재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의 동물원이 평양중앙동물원에 많은 수의 동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동물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북한의 동물원과 러시아 내 여러 다른 동물원에 다수의 동물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동물을 기증받은 나라는 북한으로 이번 달에 검독수리 1마리와 히말라야 푸른 양 4마리, 중국 오리 10마리, 수달 2마리, 미어캣 3마리가 전달됐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의 올가 실로브 원장은 평양 중앙동물원이 현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우리들이 이미 증축돼 이번에 기증한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평양 중앙동물원의 보수공사가 올해 가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중앙동물원에 펭귄관과 물개놀이장, 파충류관 등 8개를 신설하고 50여 곳을 개축하는 대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동물원은 앞서 이달 초에도 평양중앙동물원에 표범 1마리와 아프리카 사자 2마리를 기증했다고 러시아의 스푸트닉 방송이 러시아 농산물 감독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 인도네시아도 평양중앙동물원에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 한 쌍을 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되는 자카르타 포스트신문은 지난달 25일 바수키 차하야 프로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를 인용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오랑우탄 대여를 요청해 이를 승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대성산 서쪽에 있는 평양중앙동물원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59년 4월 30일에 개원했으며 현재 650여 종 5천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감염자가 확인된 지 여드레 만인 오늘 2차 감염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5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온 68살의 남성이 최초 감염자고요. 이 남성의 부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그 환자의 딸, 또 다른 환자, 또 진료했던 의사에 이어서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지만 이 진료 대기 중에 접촉했던 70대가 추가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단순 감기에도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초동 대처에 실패한 국가 방역관리,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의 메르스가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낯선 이름의 감염병이었는데요.
네.
일주일 사이에 한국의 국가 방역체계를 흔드는 큰 걱정거리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돼서 중동과 유럽 지역의 환자가 1,142명이었고 그중에 46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낯선 감염병이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에서 2명, 말레이시아에서 1명이 메르스 환자가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한국인 환자가 7명이 되면서 중동 외 지역에서는 한국 감염자가 가장 많은 상태가 됐습니다. 첫 감염자에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전수조사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격리 조치 대상자, 관찰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이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네. 이 확인된 메르스 감염 환자들을 어떻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알려진 대로 이 메르스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입니다.
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만 있는 상태인데요. 감염 확인자들은 모두 국가 격리 입원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격리 공간이나 자택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택 격리 중이었던 2차 감염자의 가족, 그러니까 의심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서 한국과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요. 이 남성이 탔던 비행기에서 근접했던 탑승객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했고 또 해당 항공기 승무원들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동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4만에서 5만 명이나 됩니다.
아, 네.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감염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한국 보건당국이 메르스 검역체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동 지역의 입국자 모두에 대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유선상으로라도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공항 검역대에서는 중동에서 도착하는 비행기 승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듣고 계신데요.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한국에서는 덥다 덥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네.
5월에도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런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원하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요즘 한국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위에 지갑을 여는 상품이라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군요.
예, 입거나 착용을 하면 아주 시원함을 유지시켜준다는 쿨링, 그러니까 냉각 제품들입니다.
네.
입으면 몸을 식혀준다는 쿨링 셔츠라는 것도 있고요. 밑창을 통해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쿨링 운동화도 있습니다. 이 몸에 감기고 무거워 한여름에는 참 입기가 부담스러운 청바지도 이 통기성 원단을 사용해서 쿨링 제품 대열에 들어왔고요. 쿨링 화장품, 쿨링 이 머리 감는 샴푸도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더워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더우면 더 챙겨 입고 쓰도록 하는 그런 상품 판매 전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땀에도 강하고 통기성도 좋은 냉각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어서 착용감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미끄럼을 방지한 신발이지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있어서 맨발에 신어도 불편하지 않은 신발들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여성들이 맨 얼굴로 나서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피부 온도를 낮춰야지 노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화장품들이 또 여성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데요. 바르면은 얼굴의 온도가 바로 떨어진다는 자외선 차단제.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한 10만 개가 팔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엉덩이에 있는 열기를 잊게 해준다는 쿨 방석도 나왔고요. 물에 적셔서 이렇게 목에 매면 시원함을 유지시켜주는 쿨 스카프도 있습니다. 뭐 쿨 타월도 있고요. 지금 한국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위를 상대하는 냉각 소재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쿨 상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그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지요.
네.
한국에서도 취미로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띄울 때는 항공법상 조종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사용기준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에 이 드론을 상업용이나 관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취미로 드론을 띄우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2만 대 이상의 드론이 팔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격은 뭐 1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하고요.
네.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또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던 무인 항공기 드론이 이 한국에서도 이 어른들의 고급 장난감으로 발전한 것인데요. 최근 한국 방송사들은 이 대형 헬리콥터를 띄우지 않고도 무인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항공 촬영 화면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취미 생활로 내가 드론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한강에 뛰어올리는 모습을 방송으로 소개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사용자들에 대한 준수 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리 취미로 여가로 드론을 띄운다고 해도 항공법을 준수해야 하는 비행 물체라는 겁니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은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한 10건 정도에 불과했던 이 항공법 위반 사항이 지난해 49건으로 늘었기 때문에 발표된 것인데요. 무인 비행장치의 무게와 뭐 비행 목적 등과 관계없이 해가 진 후에는 야간 비행장 인근에서는 비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 150m 이상 고도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드론 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요즘 농업용이나 촬영용, 관측용으로 드론을 많이 사용하는데 무조건 사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후에 사용을 하라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의 전 지역, 휴전선 인근,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오늘 들어온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쿠바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군요.
네, 카터 장관이 어제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미군 태평양 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여기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영유권 주장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조치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국제 기준, 또 오랜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을 정찰 중이던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해군이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곳은 이 남중국해의 암초들로 이루어진 스프래틀리 군도입니다. 중국이 지난 2년간 이곳에 인공섬을 조성하고요. 이 활주로와 부두, 유류 저장고, 막사 같은 이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조성한 인공섬의 면적은 축구장 1,100개가 넘는 넓은 그런 규모인데요. 하지만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큰 위협을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도 이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을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최근에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정찰 비행을 했는데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 해군이 라디오로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카터 장관이 어제 미군의 정찰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언급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미군의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찰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조치로 다른 지역 국가들이 단결하고 있고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요구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전력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하와이에서요 필리핀 국방장관과도 만났는데 필리핀은 이 중국의 스플래틀리 군도의 인공섬 건설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 필리핀과의 장관회담에서 필리핀 안보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 외교부 하춘잉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중국 섬을 불법 점거해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중국이 주권 범위 내에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참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이제 철저히 중국의 관점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에서 일본의 활동에는 미국이 아무런 말이 없더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건설 활동에는 참견한다는 건데 하지만 이 남중국해가 자국 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만의 주장이고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 주변 바다는 자국의 영해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화하 대변인은 또 오늘 브리핑에서요. 미국이 심사숙고해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행동 또 모든 도발적인 발언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앞두고 건설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이 하와이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요. 또 그보다 앞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도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카터 장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순젠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도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국은 최근에 발표한 국방 백서에서도요. 자국의 이제 군사 전략에 관련해서 기존의 방어에서 방어와 공격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근해 위주의 방어에서 더 먼 지역 원해까지 이제 작전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또 당시 국방백서를 발표하던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남중국해 문제를 길게 거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도 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 의원들이 쿠바를 방문 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2명, 하원 의원 2명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 중인데요. 이 중에 뉴멕시코주 출신인 톰 무달 상원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쿠바에 대한 여러 가지 금수 조치를 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아바나에서 밝혔습니다.
네, 무역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던 것을 이제 풀자지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제 조치가 네. 필요하죠.
쿠바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쿠바가 얼마 전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또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의장이 각각 직접 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4차례 정도 후속 회담이 이어지면서 일단 대사관 개설 등 관련 조치들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쿠바는 무엇보다도요 수십 년간 계속된 미국의 금수 조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쿠바가 사실 그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가 경제가 황폐해진 원인이라는 주장을 해왔죠.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요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에 의회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달 의원에 따르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여행 제한 해제 또 다른 뭐 농업이나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이 금수 조치 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조치들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우달 의원과 함께 쿠바를 방문한 알 프랭큰 상원 의원도요.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야자수, 하얀 백사장, 수상 스포츠, 또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해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와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50번째 주로 100여 개 섬과 암초가 길게 늘어져 있는 하와이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com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